오늘은 5과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라는 내용입니다. 종이 하나 좀 출력하기 모여서 그냥 숫자 그렇게 지우고 썼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아래 그 7가지, 아닌데, 6가지인데, 넘버링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정신이 꼭 없는 것처럼 보여. 인터넷에 올릴 때는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 전체 66권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베들레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딱 쳐봤더니 87개의 구절이 나오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더니 196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거듭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96절 안에는 87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더 이상 더할 필요가 없으며 불필요하여 어느 한 부분도 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라고 성경 처음 기자인 모세와 마지막 기자인 요한이 계시록과 신명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받아 적었습니다. 또 사람이 편지를 쓰려고 했었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같이 투영되어서 그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이다. 66권을 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거를 유치부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받아 적어라. 그러면 애들이 막 받아 적으면 이거 누가 말했냐? 선생님이요. 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 적으랬어. 그래서 애들이 받아, 아니 애들인다. 기자들이 받아 적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거룩하며 인간은 또 그 기준에 얼마나 미달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준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볼펜 하나 있는데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제 손가락에 비하면 짧죠. 한 뼘에 비하면. 그러나 한 손가락에 비하면 길잖아요. 이 기준, 상대적이면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빈손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만 가지고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은 성경이며 성경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그런 인생에 덧없으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거든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악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것도 일부는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성경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은 있어도 잘못을 느끼는 것은 있어도 반성하는 것은 있어도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만 지적하고 성경이 끝나버린다면 성경은 가장 보기 싫은 책이 될 겁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계속 욕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고 나쁘게 말하는 책을 보라 그러겠어요. 성경 이 책을 딱 봤더니 너는 바보 써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너는 바보. 너는 바보. 그랬더니 그래도 보니 너는 바보. 그래서 계속 이렇게만 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죄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그 죄인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자들이 가장 새롭게 되는 지식. 정말 최첨단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새로 되는 것은 계속 추구했던 거예요. 더, 더, 더 하는 거죠. 그런데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지식도.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징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거 공감해요 안 해요? 공감합니까?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감하겠네요. 많이 공부하는 건 정말 몸을 피곤하게 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몸이 좀 피곤할 정도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네. 많이 공부하는 건 정말 피곤하죠. 그래도 뭔가 해답을 찾아보려고 최고의 지식들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막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성경의 지식과 지혜는 사람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잠언에 이렇게 돼 있죠. 4장 6절 7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말 뒤에 있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얻은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그만큼 명철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있는 걸 다 소비하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고 명철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알게 하며 지옥갈 운명에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면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큰 확신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냐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들은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성도들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소망이 생겼어요. 왜?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듣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깨달은 날부터 자랍니다. 그런데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이 있기 전에는 없었어요. 깨닫기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죄인이었잖아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죄인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소망을 주님은 그런 믿음을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며 또한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어요. 보여줬어요. 자식이 사고쳐서 빚졌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고 안 갚아주면 소용없잖아요. 갚아줘야 되잖아요. 죄인을 용서하고 죄값을 받아주는 사랑을요 보여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돼? 사랑해야지. 부모님 사랑하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듯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갈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주셔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놓으니 독생자를 통해서 알고 믿었습니다. 이 성경에 참 사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D.L. 무디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D.L. 무디는 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막 무시무시하게 막 공의를 막 했는데 어떤 소년 설교자가 D.L. 무디가 이제 지역에서 집회를 하러 가는 중에 그 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헨리 무어하우스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무어하우스인가 그러는데요. 그 분이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로 설교를 쫙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다른 구절을 보통 찾아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3장 10절을 하는 거예요. 참 하여튼 좋았어. 그 다음 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날도 요한복음 3장 10절. 일곱째 날은 좀 다른 거 하겠지. 네, 그분이 올라와서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 말씀보다 좋은 말씀은 내가 못 찾겠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설교를 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열광.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워서 바르게 사는 것보다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디가 집에 와서 부인한테 설교 어땠냐고 해서 너무 좋았다고, 세상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무슨 설교였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가지고 일주일 설교했다고. 그래? 나중에 D.L. 무디가 설교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공의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예, 그 D.L. 무디가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며 그러한 사랑을 우리 보고 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보여주며 그러한 인격으로 안내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갓난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자라는 것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갈증난 사람이 물 마시는 것처럼 말씀을 상고하려고, 말씀을 더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타락한 죄인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화를 줍니다. 인간의 최고의 죄인 교만을 겸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위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 그 교만, 정말 그 어떻게 대책 없는 그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또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는 마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변하게 합니다. 정도. 그래서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과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만 준비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착한 일을 다니시면서 두루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착한 일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착한 일일까?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막 웃어주는 것도 착한 일이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도 역시 착한 일일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선한 일이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을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고요. 원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갔었던 코스가 있고 베드로가 가는 코스가 있고 요한이 가는 코스가 있고 디모데가 가는 코스가 있고 우리 각 사람이 가는 코스가 있어요. 각 코스에서 내게 원하는 혹은 우리에게 원하는 선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게 선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순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선한 일이었어요. 찬율하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었어요. 암송하셨습니까? 역시 주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었어요. 오늘 출석하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요.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는 것도 정말 힘든데요. 그 구원받은 생명이 바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구원은 단번에 되지만 성장은 단번에 안 되니까 더 고생하는 거예요. 자식 낳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많이 합니다. 그걸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여기 아이 엄마들은 잘 알죠. 애 키우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커버린 학생들은 아유 내가 잘났으니까 커치 일생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 속도 안 섞이고 잘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도 속 썩일지 몰라. 지금도. 근데 그것을 속 썩이는 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효자지. 효녀고. 근데 몰라요. 언제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자식 낳고 살 때 알아. 아, 이 고생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 인간이 죄인됨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 보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 아니, 죄인인 자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게 되고, 살아 깨닫게 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인격이 만들어지는 건 선한 일을 위해서죠.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 할 일이 있으니까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애가 나온 어린이들에게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투자하는 일은 곧 결실을 거두는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살아가던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올바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오신 교사들 영육간에 더욱 도와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건강도 더욱 도와주시고 또 생활도 더욱 도와주시며 특히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